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달 창세기에 나타난 아들의 소원을 생각하며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구원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중요성보다 더 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환경이 펼쳐졌던지 간에 다음 세계에서의 일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보았던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난 그러한 심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전부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부터 또 심판에서부터,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또 깨닫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목표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향한 구원 속에서 우리들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사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한 구원을 사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처음엔 목표였다가 또 나중에 문제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처음에는 문제였다가 또는 목표로 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방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소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발 한 4,000m에 있는 볼리비아의 엘알토 국제공항이라는 곳인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해발 4,000m면은 이제 일반 항공 고도로 하면 12,000피트가 되고, 12,000피트면은 대개 비행기가 2만 피트에서 4만 피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육박하는 그런 아주 높은 고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도에서도 이제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고 내리나 아니면 가장 낮은 해발 저고도,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공항들은 이제 해수면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이제 낮은 공항이 되는데, 또 이 볼리비아의 이 공항이 또 제일 높은 공항은 아닙니다. 제일 높은 공항은 티벳에 있다고 합니다. 티벳에 있는데 뭐 하여튼 다 4,000m 수준이에요. 4,300 혹은 4,000 정도인데, 이제 이런 높은 공항이나 낮은 공항이나 가장 낮은 공항에서 하늘을 날던 아니면 가장 높은 공항에서 하늘을 날던 결국 과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방향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전부 하늘을 나는 것이죠. 출발은 어떠했던지 간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지내는 그 상황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나타나지만 홍수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도. 그래서 항상 출발이 낮건 높건 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나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힘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힘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서 혹은 뭐 여유 있게 살아서 평탄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 믿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줍니다. 무엇을 믿느냐, 믿고 따르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좋은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시작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지났고 또 사람들이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이 이름도 처음에는 아브람이죠. 나중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처음엔 아브라람이었고 그는 그냥 아브라함이 옛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 시작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지금 있던 곳은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은 기존에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움직여라.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 노아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주셨냐면 이 세대가 악하니 이 세대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건 심판이죠. 심판을 막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노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아들 샘으로부터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 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있었던 익숙한 친척과 고향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뭐 하란을 다 쓸어버리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구원이에요. 심판에서의 구원이나 축복에서의 구원이나 이게 다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 속에 나타나는 본질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건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인정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수 있어. 근데 그걸 신뢰하는 게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거여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그러려니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었고 축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 하나님은 참 따라오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땅으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오해되고 또 혼란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혹은 또 익숙해져서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아 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천국도 믿고요. 지옥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사탄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사탄도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사탄도 믿지요.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따라가는 것.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모습은 절대로 뭐 이것저것 재고 뭐 정찰대 보내고 몇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복 차표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편도만이 있었어요. 가는 거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니까. 나는 갈 뿐이지. 갔다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발 내딛었다가 뺐다가 요랬다가 조랬다가 간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 좀 봐달라고.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건지 말 건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그냥 먹는 거고 그냥 가는 거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믿음은 만용이냐? 그럼 믿음은 욕심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땅투기 하는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들은? 그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욕심 덩어리인가?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뭡니까? 아, 그 땅이, 아, 그 새로운 세계가, 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얻을 그 막대한 개발 이익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종 축복의 구원이 그렇게 오해되고 그리고 또 변질될 때 우리가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사실 그게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따라가기도 해요. 똑같이 누구도 말하냐면 사탄도 말합니다. 사탄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지 사탄을 따라가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욕심으로 나아가는 건지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혹은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모습이 이제 사탄처럼 변화해져 간다면 그러면 잘못 따라가는 거고 어떻게 되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러면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길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가야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거부가 되었대. 그래? 그럼 나도 가나안으로 가서 거부가 돼볼까? 아니 꼭 가나안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럼 뭐 아말렉으로 가서 거부가 돼볼까? 아 나는 그럼 뭐 바벨론으로 가서 거부가 돼볼까? 나는 뭐 어느 땅이든지 나는 다 가서 나도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볼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12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어구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럼 땅이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게 더 중요한 거.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땅만 보고 있다면 그럼 이거는 지금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땅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땅. 개발 이익과 그리고 거기서 나타날 막대한 돈과 액수와 그럼 그 액수가 있으면 나는 뭐랄까? 아 나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야 나는 먹고 싶은 거 많이 사고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면 그 땅의 의미는 결국 욕심 그 자체예요. 이기심 그 자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나타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를 통해 세대를 다시 정리하시고 샘함 야벳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나타내시고 바벨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을 더 다양하게 퍼뜨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계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샘의 10대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그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방주 사건을 10대 만에 그것은 다 잊혀진 얘기인지 바벨 사건도 갑자기 우리가 말이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이 다 달라졌어. 하나님이 하신 거래. 그게 알려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주목해 보았던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 그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땅이 믿음이 아니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 땅만 본다면 그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땅 투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실 그 아버지도 데라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냥 가나안이 좋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제 하란에 머문 것뿐이거든요. 그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그 아버지 데라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또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차이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기복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정말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몰라요. 그 본성 자체가 말이죠. 본성 자체가 구두쇠에 자린고비에 그리고 아주 그냥 강팍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내 욕심을 채울 새로운 수단이구나. 그걸 피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또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였는데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다른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불러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인데 마귀가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이에요. 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인간이 된 예수님을 그가 시험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간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이걸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건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간보고 조건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강권적이고 그리고 또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싫어요 할 수 있는 거지 싫어요 할 수 있을 뿐이지 전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싫어요 아니면 예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싫습니다 전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예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던 건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을 보십시오. 마귀는 여기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조작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해라. 엎드려 경배하기만 해라. 한 번만 머리를 숙여라. 한 번만 와봐라.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리친 내용이기도 했지만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아니 마귀를 어떻게 경배합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의미가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내 집을 주고 왜 내가 내 돈을 왜 주고 내가 왜 내 시간을 주고 왜 내가 내 인생을 왜 거기다 다 투자합니까?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근데 그러면 만국을 줄게. 그러면 영광을 줄게. 그러면 돈을 줄게. 그러면 이걸 줄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재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 그게 또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 거가 아니에요. 임자가 아니에요. 지금 거짓 주인을 내세워서 부동산이 집을 계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토지대장을 위조하고 네?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싸게 줍니다. 이거 돈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이 사기의 수법 이건 내가 정말 손해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고 마치 믿지는 척. 당신은 이거 아주 횡재한 겁니다. 이거 하면 당신 정말 두 발 뻗고 잡니다. 당신의 노후가 편안하게 보장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그런 모든 이 복음 제시의 방법도 완전히 틀립니다. 정통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걸 거부하면 그럼 다음 기회가 있겠죠. 정정하고 당당한데, 그런데 이 이단은 또 날라붙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여기서 멀어지면 당신 뭐 재수가 없습니다. 불운합니다. 아빠가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이거 아니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혹시 전통 중에 이렇게 복음 증거한 사람은 없겠죠.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식이 이렇게 조건을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악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이기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크게 하고 탐욕을 얻게 해서, 야, 내가 이거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별걸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없는 걸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이 뭐, 보좌에 앉고, 당신이 보석을 얻고, 당신이 뭐, 부귀를 얻고, 또 쾌락을 얻고,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백지수표야 뭐 쓰는 거 마음대로죠. 그거 보장할 수 없는데 그거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백지수표 막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그게 악을 행하게 만들고. 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증거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증거한 사람이 꼭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렇게 비열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치사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분이죠. 사탄이 하는 거죠.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게 좋은 줄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뭐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다 뭐 투자하고 하다 그러다가 또 속고, 근데 그게 또 교회고 또 그게 또 뭐 목회자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정통 중에 이렇게 한다면, 이단은 뭐 아주 전매특허죠. 이런 건 이단은 전매특허인데, 걱정되는 거는 혹시 정통 중에도 혹시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인분 먹이는 교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인분 먹이면서 신앙생활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조건 걸고 협상하고, 그 내용 보면 뭐 하실래요? 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고생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아니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악하죠. 그걸 다 드러내놓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분을 먹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뭐 링계를 맞고 막 다니며, 혹은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두고 다니며, 애는 그냥 다 팽개치면서 그걸 하며,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에 입각한 온전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게 착취고 약탈이고, 그게 정말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이건 뭐 개혁주의라서가 아니라, 뭐 장로교라서가 아니라, 감리교라서가 아니라, 성결교가 아니라, 정통이 구원받는 기독교라면 이 정도는 구별해야죠.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큰 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또 아까 땅 봤죠. 땅. 그 다음에 또 큰 민족. 야, 큰 민족. 야, 사람이 많대. 야, 사람이 많으면 인구도 적은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큰 민족을 이룬대. 큰 민족. 아,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야, 이름이 창대. 내 이름이 높여되고, 내 이름이 인명사전에 나오고, 내 이름이 인터넷 딱 치면 딱 나오고, 야, 그러면 얼마 좋을까? 거기에 현안이 되지 말고, 그걸 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너와 내가. 이게 중요한 건데. 내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 그래서 그 친밀함이 문제인데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게 떠오르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얼마나 이 지상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그 떠오르는 양력이 뒤로 나가는 추진력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양력이 있어서 올라가고 추진력 뒤로 내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민족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반작용일 뿐이에요. 작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작용이 큰 민족이 되는 작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죠. 반작용만을 바란다면 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력과 그 양력으로 바닥에 내리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추진력으로 그 가속도로 갔다 그냥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추진력이 강했는데 왜 그런 악을 향해서 그렇게 치달았을까? 이유가 다 알려져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 이름을 내세운 거죠. 그는 큰 민족만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리꽂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추진력이 있었던 거지만 뭐든지 막 들들들들들 볶았지만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에 관해서 복이 아주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복받을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욕심이거든요. 복받으면 안 됩니다. 복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 희생하고 바닥을 깔아줘야 되고 우리가 제일 하층민이 되어서 그렇게 지질이 고생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고 진실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고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핵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속에 얻은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을 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땅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또 이삭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난 참 아브라함이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복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구원은 절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차익을 얻고, 혹은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을 얻고, 혹은 좋은 학교에 가서 대접을 받고, 혹은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고, 혹은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니까, 기도하면 되겠네. 기도하면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네. 기도하면 좋은 학교 가고, 기도하면 좋은 직장 가고, 기도하면 좋은 집 얻고, 기도하면 좋은 땅 얻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넣으면 나오고 다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그건 기복주의죠. 그건 이기주의죠. 그래서 얻게 될 그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더 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강팍하고,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엎어치고 성경 보고 목 조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정말 매다 꽂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면, 그럼 이거는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복의 구원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땅에 살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충성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의 구원이에요. 그는 복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맥아더 장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제 퇴임을 하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을 다 잘 끝내고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물귀와 같이 이제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인상 있게 들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제 소임을 마치고 돌아간다는 것.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참 그게 동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지식을 얻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물질을 얻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랑을 얻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격려를 얻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얼마나 친근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면 주시고 말 건 마세요. 그런다든지, 하나님 주실 거면 요만큼 주지 마시고 많이 주세요 한다든지, 협상하고 재고, 하나님 주실 거면 빨리 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주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초점이 잘못 맞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건 기복주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연합되고 그 하나님과 따라가. 그래서 복의 구원을 사모할 때 우리가 악화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복의 구원의 삶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 연약하여 하나님 그 자신보다는 그분이 줄 그 땅과 민족과 혹은 그 재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명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또 죄에서 의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사오니 더욱 이 말씀 힘입어 이 세상 삶 속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